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 메시지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기의 본래 제목이 바이크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뭐 여기 모세를 불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것, 회막의 다른 이름은 성막인데요. 그것은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제사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야 앞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진 광야의 삶, 다시 말해서 레위기를 끝나고 나서 민수기를 보면은 본격적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의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을 회막으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런 동물을 잡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와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달리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맞닥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삶이 그것이 곧 광야입니다. 편한 때도 있고 좀 나은 때도 있고 목이 마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인생, 우리만의 광야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곧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오늘 나누게 될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사실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은 제사의 순서들은 가장 먼저는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중요한 다섯 가지 메이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순서와 상관없이 중요성으로 따져서 가장 먼저 속죄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은 속죄제는 그 대상과 절차가 구체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레위기를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사들을 일일이 비교해 보면서 아 그냥 다 동물 잡는 거지, 그냥 다 피 뿌리는 거지, 그냥 다 뭐 태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속죄제를 보면은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 시간이 너무 남아서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들을 한 번씩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그룹을 보면은요, 속죄제를 드리는 그 그룹이 네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등장이 하고 13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최고 통치자 혹은 족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각 족속들의 리더들이 등장을 하고 27절에 보면은 일반 평민이라고 나옵니다. Right away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회중과 평민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회중이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평민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그룹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개인이건 간에 공동체이건 간에 제사장이건 간에 족장이건 간에 거기에 뭐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 기본 조건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예, 당연히 용서가 되는 것이고,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 실수를 저지른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를 드렸는데 그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수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번거로운 일일까?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나? 참 유대인들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수인데 고의가 아닌데 이렇게 작은 죄들까지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만약에 큰 죄를 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어떤 구절들은 그 뒤에 있는 그 의도하는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속죄제에서 이야기하는 물론 유대인들에게 실수로 저지른 죄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였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는다면 거기서 읽어내야 되는 것은 실수로 저지른 죄라고 하는 그냥 그 리터럴한 문자적인 의미에 우리가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죄도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실수로 저지른 작은 죄도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메시지를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룹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과 회중들은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족장 혹은 최고 통치자, 족장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숫 염소를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나 암양을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했고 그마저도 바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아주 적은 양의 밀가루를 속죄의 제사로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와 다르게 속죄제는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동물을 죽이는 것. 그렇지만 속죄제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다가 커튼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이는 배너들이 있잖아요. 이곳을 성소 혹은 지성소라고 상상한다면 그 피를 이 커튼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께 향을 올려 바치는 향단에다가 피를 조금 찍어 발랐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일반 개인 평민을 위해서는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의 뜰 앞에 있던 번제단,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그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 있던 뿔에다가 피를 좀 찍어 발랐습니다. 지성소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커튼에 피를 뿌리고 향단과 번제단에 피를 찍어 바르고 나서도 당연히 피가 남겠죠. 그 남은 피는 어떻게 했을까? 번제단 밑바닥에다 다 쏟아 버렸습니다. 예. 이 안에 피가 흥건하다고 보세요. 이게 여기다 뿌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죄제사를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더불어서 우리 복음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속죄제의 제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더 정확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와 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잔을 들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의 커튼에다가, 지성소의 커튼에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커튼에다 뿌리고 번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또 뿌리는지 그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사는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 그렇죠? 여기 레위기에서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우리가 작은 죄라도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레위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정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Purification.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다루고 있었던 4장 이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레위기 5장에 가면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혹은 사람 몸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4장에서는 죄 용서에 대해서 말했다면 5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깨끗케 하기 위함이에요.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을 쭉 읽다 보면은 아이를 낳은 여자나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속죄제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달력에 보니까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달력을 보잖아요. 달력을 걸어놨는데 달력에 보니까는 욤키퍼라고 써 있습니다. 저 욤키퍼. 욤키퍼가 뭘까? 욤키퍼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 네. 욤키퍼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 달력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다 써 있어요. 저 로시 하냐나도 있고 욤키퍼도 있고 로시 하냐나가 1월 1일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로시 하냐냐가 1월일 겁니다. 어쨌든 욤키퍼에는 유대인 달력에는 욤키퍼는 대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자면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일과 2일이 욤키퍼였습니다. 무슨 날이냐? 속죄일. The Day of the Atonement. 예. 유대인들은 그날을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1년에 한 번, the Yom Kippur, 그날에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the Day of the Atonement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속죄 제사의 연장이면서 이 속죄 제사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속죄 제사를 자주 드렸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모든 죄가 하나로 응집되고 농축돼서 그래 정말 우리의 죄가 씻기는 날은 바로 그날 대속죄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날에 The Holy of Holy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조차도 구별되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지성소와 회당과 제단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속죄제사의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깨끗케 하는 것이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제사에서 컬튼에다가 휘장에다 피를 뿌리고 향단과 번제단에 왜 피를 찍어 발랐을까? 그것은 용서의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소 안이, 지성소 안이 정결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이 깨끗, 피를 뿌리고 피를 찍어 바르면 바로 거기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케 되는 겁니다. 왜 이곳을 깨끗하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정결하게 하고 그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는 동물을 잡지도 않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욤키퍼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속죄일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해마다 속죄일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그 제물들의 피는 휘장과 향단과 제단에 뿌리고 발랐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린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그 동물의 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동물의 몸은 제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속죄제에서는 나머지 동물의 몸은 다 가지고 진영 밖으로, 여기 그 구약 레위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 동물의 남은 몸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신약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다시 말해서 진 밖이죠. 진영 밖이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문 밖이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을 얘기한다고 하는 그 게헤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온갖 더러운 것과 쓰레기를 버리던 곳, 그것을 게헤나, 그래서 그곳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쓰레기를 버리고 불태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태워지고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 밖, 불태워져야 되고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어지는 1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는 바로 지금 현재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인조이하는 그러한 공동체로만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지금도 젊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제 책장에 보면은 교회에 관련된 책에는 이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Three Essential Way, to renew the church. Okay? 아니면 nine signs of healthy church. Right? 아니면 five effective methods for church board. 뭐 당회든지 운영위원회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예.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매니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책장에는 그런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효율과 조직, 매니지먼의 팁은 저보다 우리 수대 멤버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 그분들이 하시는 거 들으면, 예, 아, 그렇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지금 무엇일까? 오늘 속죄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란 것은,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 우리가 주일에 이 몇 시간의 시간 동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효율적일 수 있을까? 얼마나 잘 하면은 이것을 잘 매니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버짓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캐피탈 캠페인을 하면은 뭐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펙티브한 방법들, 그러한 효율성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이 주목을 받으면 단기간에 눈에 띄는 결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제사에서도 은혜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나 동물이나 피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제사의 속죄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숫송아지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수양을 바치고 암염소를 바치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은혜가 중심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숫송아지나 암양이나 심지어 비둘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가운데 10분의 1 에바 그것을 속죄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피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제사로만 보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의 형식만으로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속죄될 수 없고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숫송아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섭리가 바로 이 속죄제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숫송아지를 가지고 왔는지 숫염소를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판단하지 않고 은혜는 비교하지 않고 은혜는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간됨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세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속죄의 제사에 적용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밖에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세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이 공동체 안에 은혜가 면면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동체는 이 정결과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속죄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을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속죄는 죄를 용서합니다. 속죄는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시작되면서, 창세기에 이 온 우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온 우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바로 이 온 우주 한가운데 계셨다는 것, 이 온 땅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온 성소가, 이 성전이 죄로 더럽혀진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빈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난과 배고픔이 있고 만성적인 질병들이 있고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의 마음을 가르고 나누는 이념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인간의 이기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고 혐오와 갈등, 교만과 거짓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주시고 속죄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 한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소된 이 온 우주를 정결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누가 이 땅 가운데 리마인드 시켜줍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어찌 보면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되고 있는 구절, 거기 뭐라 그럽니까?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피조물이, 다시 말해서 온 우주가 죄에 굴복하고 더럽혀졌지만 그 피조물도 썩어짐에,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된 하나님의 성소가 언젠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바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사람들의 몸에, 세상의 구조에, 억압의 자리에, 고통과 배고픔과 아픔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와 생각나게 하고 용서함을 얻게 하고 회복을 얻게 하고 정결케 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속죄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기도이고 사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